세상에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조국을 떠나 타국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욱더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제 모교회는 서울의 종로 북쪽에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경기노에 속해 있는 어느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975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1975년도에 유치부 어린아이로 그 교회에 처음 출석하기 시작해서 유초등부를 그곳에서 보냈고 중고등부 또 청년부도 그곳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부목사가 될 때까지 그리고 2002년도에 뉴질랜드로 출국하기까지 교회는 저의 모든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회는 어릴 적에 저의 유치원이었고 또 때로는 학교였고 또 고등학교 때는 교회는 독서실이었고 신앙훈련의 도장이었고 또 마지막에 교회는 저의 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식구들은 심지어 저에게 있어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을 방문하여서 모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반겨주시는 어른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제 유치부 부장 선생님은 은퇴 장로님이 되셨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시무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저와 함께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심지어 저에게 꿀밤도 때렸던 그러한 형님도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일 때 함께 사역을 하던 그 동역자들도 함께 지금도 동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다른 교회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방문을 하게 되지만 제 모교회를 방문할 때면 고향집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설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이민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민 1세대였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의 모교회로 여기는 사람이 참으로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석하는 교인 가운데 상당수가 이민 생활에 도움받기 위해서는 한인교회에 가야 한다더라 이러한 생각을 가진 초신자들이었고 또 신앙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교회,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가 내 교회, 여기는 잠깐 내가 머무는 교회,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저와 같은 해에 이민을 왔던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님이 되셨고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이 안수 집사가 되었고 또 유초등부 학생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이었던 이들이 성장해서 저의 주례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가운데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저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사무실에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도 저를 찾아와서 꼭 안아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아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 부모가 또 제가 주례한 가정인데 아유 목사님이지 무슨 할아버지야 그렇게 난처하게 말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그래도 아직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것 같은데 진짜 할아버지의 심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깨진 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 옆에 한 두 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할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다라는 것은 이제 저만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뉴질랜드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기본적인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 후에 뉴질랜드에 그대로 정착하는 청년도 있고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전 세계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뉴질랜드 은총교회는 모교회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라고 꾸중 들을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모교회는 만들어주었다라는 그러한 칭찬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감격을 누리기도 합니다. 몇 개월 전에 뉴질랜드에 있는 어느 교회가 30주년 기념주의를 해서 축하하러 갔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클랜드에 한인교회가 한 10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최근에 헤아려 보니까 그 교회 가운데서 20년 이상 한 분의 담임 목사님이 한 교회를 유지한 곳이 3개 교회밖에 안 되더라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야, 이민교회가 참 팍팍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그래도 한 교회에서 22년간 목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한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민교회들이 자꾸 깨지고 또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하게 이사를 하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이 대부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겨왔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민교회와 이민교회 성도들은 참 전혀 개념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그저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할 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 노회가 뭔지 모르는 교인들이 태반이고 당장의 이익에 따라서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로 옮기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모이던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조차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뉴질랜드의 사정을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좋지 않은 풍토가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 한국 교회에서도 오늘날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말을 전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편으로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서울교회를 비롯한 조국의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자리매김을 참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볼 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얼마나 크나큰 감동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와 조금 더 나아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끝으로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아주 세분히 구분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서의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의 터키의 지역인 소아시아를 거쳐서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그리고 더 나아가 스페인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활동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한 파트에서 다른 파트로 이어질 때마다 그냥 순탄하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순교와 그에 이어지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져서 그곳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2장의 말씀에서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끝을 맺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의 복음 전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선교사 파송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순교의 장면은 7장 후반에 나와 있는데, 스데반 순교에 가장 앞서서 주도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이 주도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시작된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및 형제들이 모여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박해 때문에 피난 온 유대인들과 함께 구브로, 구레네, 헬라인 등과 같이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교회가 생겼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 가운데 생긴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작은 교회로 하여금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최초의 교회인, 그리고 사도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피난을 와 있는 정말로 연약한 안디옥 교회를 세계의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셨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교회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단지 그런 구조적인 장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 피난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교회다,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바로 나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건물이나 또한 시설이나 재정보다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이 가장 크나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름답고 편리한 건물이나 또 교회의 재정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크나큰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산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주목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에는 주목하면서 교회에 속한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것에는 관심이 덜한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이 바로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리더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누가 소개되냐면 바로 바나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피난민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는 했는데 그들에게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그의 평소에 구제와 봉사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행동하는 것이나 평소에 말하는 것이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크나큰 모범이요 위로가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위협을 피해서 자기 고향 다소의 은둔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태반은 바로 그 사울 때문에 피난을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울 때문에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의 친구가 희생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교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서로를 연결시킬 정도로 바나바는 온유하고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흑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니그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종차별적인 말을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영어권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니게르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시므온은 흑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없던 때인데 흑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흑인 저주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노아가 술을 마시고 하체가 노출이 된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지만 함은 오히려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후손인 흑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대대로 고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흑인이 저주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흑인 저주론이 이미 만연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교회 랍비들이 그러한 주장을 했고 유대 사람들이 성경에 준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구약 성경을 해설해 놓은 미드라시에도 그러한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주장을 이슬람이 가져가서 1,500만 명이나 되는 흑인 노예를 부려먹는 일을 정당화했었고 심지어 근세에 이르러서도 백인들이 스스로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여기고 5천만 명이 넘는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 저주론을 더욱더 체계화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신학이 들어올 때 이것이 여과 없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그 흑인은 저주받은 종족이야. 이렇게 여겼던 상황에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 다시 말해 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용납한 것 이상으로 열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소개되어 있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루기오는 시므온과 함께 북부 아프리카로부터 온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으니 당시 왕이었던 헤롯과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해왔던 왕족입니다. 이제 드디어 왕족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생겨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헤롯이 누구입니까? 로마에서 임명을 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전 이름입니다. 그 바울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위대한 사도이지만 당시 안디옥 교회 교인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이 머나먼 타지 안디옥에 와서 고생고생하는 것도 바로 그 사울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십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 가운데서는 정서적으로 생각해보면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원수도 있었습니다. 흑인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이 우리가 추측해 볼 때는 얼마나 불안정했겠습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추측과 달리 안디옥 교회의 기반은 전혀 불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서로를 용납하고 또한 용서하는 열린 마음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여 년 한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 한다 저것 한다 해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만일 화평이 깨져버린다면, 교회가 분열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의 화평이 깨어버린다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지옥 같은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화평을 지킬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크나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었던 유능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크나큰 은혜와 사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부러운 교회는 사람 수가 많고 또한 교회의 재산이 많고 시설이 좋은 교회라기보다는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꾼이 좋은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서 생동력 있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남서울 교회 안에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 그 일꾼들이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성도의 10% 정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종종 회자가 됩니다. 물론 교회 전체 성도들 가운데 10%만 움직여도 교회는 어떻게 작동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만일 우리의 육신의 신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10%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아유, 당신은 참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활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육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일부만 작동해도 정상적이다, 건강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쭉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 하면 생각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몇 명의 사람을 소개한 것처럼 만일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교회, 이 남서울교회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한다면 단지 한두 사람, 서너 사람, 몇 사람만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에서 밝힌 다양한 사람들이 배경이 되었지만 그 중심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 사울이 누구인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피난해서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 아니, 저 저주받은 흑인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겠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헤롯이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굴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들은 교회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과거의 배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치를 생명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못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양한 성품을 주셨고 또한 다양한 경험을 주셨고 또한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결정사항에 있어서 기도를 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일치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각각의 사람으로 본다면 교회같이 무기력한 단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급여를 주고받는 일, 때로는 직무에 따라서, 때로는 계급에 따라서 상하 관계가 있는 것 등으로 질서를 잡을 수 있지만 교회는 같은 크기의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자칫하면 오합지졸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그 다양함이 있지만 그 다양함이 모여서 하나를 이룰 수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모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개성이나 직업이나 역량이나 성격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교회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장점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룰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에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이 다양한 지체가 결합되어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기능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함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과 모래와 시멘트와 철근이 각각 흩어져서 따로 보관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을 때 돌보다 더 단단하고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가 되어서 건물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치가 잘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토 출신과 섬 사람들이 한 마음이었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마음이었으며 귀족 출신과 평민이 한 마음이었고 그가 어느 인종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왜 내 생각과 같지 않은지, 왜 저 사람의 봉사하는 모양새가 나와 다른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나 비난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할 요소입니다.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받으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를 높이고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감싸주며 사랑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 스스로를 생각해도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이기적인지를 아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러한 하나 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힘들고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좋은 일을 맞이했는데 그 좋은 일로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탄이 교활한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배당 건축을 하고 이제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하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은 어느 한 성도님이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교회에 헌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을 봉헌하고 그랜드 피아노 하나를 헌물한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가운데서 사소한 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사소한 일로 교인들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한 부류는 그랜드 피아노의 이 뚜껑이 열리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강단에서 볼 때 그랜드 피아노는 오른쪽에 놓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우리 예배당의 구조상 그랜드 피아노는 왼쪽에 놓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그랜드 피아노를 놓는 이 좋은 일로 시작을 했는데 점차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이 성도 사이의 감정 싸움으로 벌어져서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라이트 처치, 즉 오른쪽 교회, 한쪽 교회는 레프트 처치, 왼쪽 교회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도대체 피아노를 오른쪽에다 놓든 왼쪽에 놓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교육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행위였습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들,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 생길 때 엄청나게 큰일 때문에 생기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작은 일이 사감이 되고 사탄의 역사가 개입될 때 그것이 분쟁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이 조금은 깁니다. 네. 저는 남서울교회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서울교회가 진정한 참된 재산이 많은 교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큰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은행 잔고도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신앙과 덕망이 높은 일꾼이 있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요, 이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머리와 손과 발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되어서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개성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무슨 회의할 때마다, 성도들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여러분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생각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합쳐지고 그 합쳐진 의견에 대해서 서로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갈 때 그 교회는 참으로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좌측편에서 아내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부대표이신 박형은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의 내용 가운데 미국에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간 이유라는 주제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세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많은 인터뷰를 한 결과 크게 두 가지를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교회 내의 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뉴질랜드 한인교회 가운데 한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한 교회를 20년 이상 목회한 교회가 3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런 가정, 목사님이 계속해서 바뀌는 가정 가운데 교회가 평안했겠습니까? 어느 청년은 자신이 성년이 될 때까지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3번, 4번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항상 좋은 곳인 줄만 알았는데 교회를 깨뜨리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자기의 부모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나큰 실망이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에 대한 실망이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직분자라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자기들이 주중에 본 부모님은 주일의 부모님과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배웠고 부모들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은 하는데 부모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때로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믿을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화평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올바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부모 혹은 조부모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가정에서의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납하는 곳이 되어야지 비판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지상교회의 불완전성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저 사람의 모든 것이 용서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보다는 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날마다 판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 화평은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이 한 가정의 조부모 혹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에 따라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남서울교회를 모교회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후손이 나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한 상급이 어디 있을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남서울교회를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안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역량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서울교회가 그런 역량이 더욱더 커지게 해달라고 저도 먼 곳에서나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한 몇 달 전에 남서울교회 출신 부부가 두 자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은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안디옥교회 본을 받아서 남서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재산 많은 부자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